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그때 우리 때는 무슨 비단꽃 장모 경찰 특공대 겨울연가. 예. 네. 아무튼 여기서 이름이 따는 것도 우리한테는 다 들어와서 봤었어요.
고향 온성에서도 아름아름 한국 드라마를 봤었습니다.
그래도 집에 그래도 돈이 있었거든요. 엄마가 공업품 장사를 해가지고 의류품. 제가 2-300km 되겠나? 이런 데 가서 기차를 타고 가서 물품 상품을 이렇게 띄어오면 여기서 말하면 도매죠. 도매를 해가지고 오면은 엄마가 앉아서 소매로 팔았던 거예요.
먼 길을 오가느라 힘은 들었지만 그 덕에 먹고 사는 것은 큰 걱정이 없었습니다.
못 먹고 못 사는 애들은 또 잘 입고 또 잘 먹고 하는 애들에 대한 그 심술 같은 게 있잖아요. 얘네들이 가서 여기로 말하면 경찰서면 경찰서죠. 가서 이렇게 신고를 하는 거지. 쟤는 일도 안 하고 직장도 안 다니고 하는데 잘 먹고 잘 입고 다닌다.
주위의 시기와 질투에 뭔가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을 때,
거기 이제 미용 버리고 거기 오면은 소주 한 병이면 차도 산다. 우리 친척 오빠가 그랬어요.
탈북해서 서울에 살고 있던 사촌 오빠가 한국에서는 소주 한 병 값에 차도 살 수 있다는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근데 이쪽은 아주 차가 그냥 한 집에 한 서너 대씩 있고, 너도 차 타고 싶으면 소주 한 병 값이면 차를 사. 이 말에 제가 지금도 그 기억이 나는데, 나 빨리 그 차를 타고 싶어서라도 가야겠다. 그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나요. 너무 좋았던 게.
차는 꼭 한번 가지고 싶었고, 장사 기반은 놓치고 싶지 않았고, 이리저리 고민만 하고 있었던 때, 어머니가 중요한 결단을 내렸습니다.
비전은 없고 미래는 없으니까 저희 어머니가 먼저 너를 위해서라도 가야겠다. 너는 아직도 더 살 날이 많고 이제 결혼도 해야 되고 결혼하면 자식도 있을 거고 이 땅에서 못 알아 그렇게 살겠냐. 선뜻 저는 가고 싶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내가 머물려서 뭐 하고 싶은 거 하고 할 수는 있는데 또 단 거기에 대한 제한은 있었어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운성이 고향인 염정실 씨의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힘들게 벌어요. 한번 기차 타고 그 장사를 갔다 오면 눈물 콧물 다 흘리고 몇 끼씩 굶고 생고생을 하면서 나도 번 돈인데, 내가 힘들게 벌어서 먹고 살겠다는데도 이 나라 땅에서는 그게 힘드니까 이건 아닌 것 같다. 엄마하고 앉아가지고 한 일주일을 밤새껏 엄마가 또 저를 설득을 했어요.
정실 씨도 어머니도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촌 오빠의 신기루 같은 한국 사는 소식은 진짜일까 가짜일까 고민이 됐습니다. 다람쥐 쳇바퀴처럼 살고 있고 앞으로 더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도 없었는데, 혹시 북한 땅을 나선다면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잘 생각해봐라. 네가 이 땅에서 그렇게 힘들게 장사를 해 벌어먹고 살아도 계속 경찰서 들락날락 하지. 또 그 사람들하고 관계를 잘 안 가지면은 강제 노동대라고 다 단련대라고 있어요. 거기 들어가서 또 고생하고 나와야 되는데 거긴 한 번도 저는 안 잡혀 들어갔어요. 보안원들하고 사이가 좋고 또 저기 보안보다 조금 더 높은데 여기로 말하면 뭐가 되지? 뭐 경찰청까지는 아니고. 그런데도 가서 뭐 글도 써주고 문서 하는데 동원 돼가지고 작업 좀 해주고 하면은 좀 봐주고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강제노동대, 단련대 이런 데는 안 들어가 살았는데 아무튼 불편했어요. 예, 장사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하니까.
주위 사람들의 밀고로 보안서에 불려가고 이렇게 저렇게 몇 사람을 통해서 다시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반복됐습니다. 하루살이, 한달살이처럼 살아가던 그때 사촌 오빠의 연락이 유일한 해결책같이 느껴졌습니다.
좀 벌어먹고 살려고 하면은 또 공업품 못 팔게 또 제한하고 하니까 맨날 한일 평생 이렇게 장사를 다녀야 된다는 것도 너무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 일이고 하니까 엄마 그럼 가자. 사실 모르고 한번 그 길을 떠나지 한번 떠나본 사람은 못 갈 것 같아요. 겁이 나서.
몇 날 며칠 사촌 오빠가 보내준다는 브로커라는 사람들이 도착할 때까지 정실 씨와 어머니는 주변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뭐 오빠가 여기서 오빠가 다 돈 내서 어? 너네는 이게 따라오라는 대로 오면 된다 했는데 그게 말이 쉽지. 따라오라는 대로 오다가 잡히면은 그냥 가는 건데 그냥 죽으면 괜찮아요. 죽으면 괜찮은데 감옥 그 저기 북한 감옥 같은 데 가면은 그 한 번 들어갔다 나오는 사람들이 말을 들으면 이건 죽기보다 못하잖아요. 먹을 것도 제대로 안 주는 데다가 계속 때리고 고문하지. 그게 너무 끔찍한 거야. 그거 들어보면은 차라리 우리는 그러면 아편을 저쪽에서는 재배를 할 수 있으니까 아편 재배하면 이렇게 진 같은 게 이렇게 고체로 만들 수 있는 그렇게 진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거를 근데 늘 집에 갖고 있었는데 그거는
속에 탈이 났을 때 비상약으로 쓰던 것을 하나씩 몸에 지니고 만약 국경경비대에 붙잡혀 생사가 위험해지면 어머니도 정실 씨도 더 이상 험한 꼴 보지 말자고 약속을 했었습니다.
물이 안 좋고 또 냉장고 같은 게 없다 보니까 음식을 해서 한 2, 3일이 지나고 하면은 아무렇지 않은 것 같아서 먹었지만은 그게 대장염이 오는 거죠. 계속 설사하고 막 그 거품 같은 변을 보고 하니까 그때 그거 아편을 살짝 녹여서 먹으면 뚝 먹거든요. 그래서 그게 늘 집에 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많이 먹으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엄마하고 나하고 한 이만한 덩이 한 개씩 가지고 떠났어요. 그냥 무슨 일이 있으면 그냥 이거 먹자, 먹고 죽자. 그리고 떠나고
부엌 아궁이 널판을 열고 가족의 추억도 모두 없애버렸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몇 장은 더 남겨두었을 걸 하는 생각도 들지만 그때는 살기 위한 마지막 방법이었습니다.
진짜 그 사진도 다 불태워버렸어요. 제가 부엌에 앉아가지고 저희는 부엌이 이만한데 이렇게 널판을 이렇게 열면은 그 안에 들어가서 이렇게 나무 떼다가 석탄을 넣고 이렇게 해서 밥을 지어 먹는 데잖아요. 그 밑에 앉아가지고 불을 피우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제가 그 사진들을 다 불태워버렸거든요. 한 장도 없이 불태 아빠 사진 딱 한 장만. 왜냐면 여기를 오더라도 아빠 재산은 지내야 되겠다 하고 엄마가 그 아빠 사진 한 장만 남겨놓자. 그리고 뭐 우리 흔적을 그렇게 없앨 필요도 없었는데 모르겠어요. 아무튼 엄마가 사진을 다 불태워버리려 해가지고 그 사진 그 한두 장이라도 가지고 왔으면 뭐 보고 싶은 친구들 얼굴이라든지 오빠 얼굴도 뭐 못 가지고 왔으니까 다 버리고 다 태우고 그렇게 집을 그냥 또 아빠 쪽에 사촌 오빠한테 며칠 봐달라고 하고 그러고 나왔거든요.
국경연선까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줄 테니 그저 따라 나서라고 했던 사촌 오빠의 말에 언제 나올까 마음을 졸이며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빠가 이 사람들 통해서라 그 사람들 돈 줬으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임무는 우리를 중국 브로커한테 까지 넘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같이 강을 건넜거든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넘어가는 그 한 시간? 길어서 한 시간? 한 시간 정도를 국경 그 경비를 풀어놓은 거죠. 한 시간에 뭐 몇 분에 한 번씩 이렇게 그 순찰을 해야 되는데 뭐 경비대 뭐 소대장 같은 그런 군관이 별 박은 사람이 그 시간을 비워두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 우리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넘어갔는데
4월의 어느 날 밤 두만강가에는 아직 살얼음이 끼어 있었습니다. 경비대의 움직임이 없을 그 짧은 시간에 정실 씨와 어머니 그리고 또 다른 사촌과 브로커들이 중국 땅까지 도착해야 했는데 앞서 가던 어머니가 자꾸 물속으로 몸을 숙이며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엄마를 우리 그 사촌 오빠랑 브로커가 하나 잡고 기억이 안 나네. 뒤에서 아무튼 저를 또 브로커가 하나 잡았던지 이러고 쭉 건너갔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북한을 떠날 때 아주 그 돈도 가지고 못 가고 빈손으로 오라 했으니까 남은 돈은 그 집을 좀 봐달라고 했던 그 사촌 오빠한테 덜어주고 그러고 신발이나 그냥 해신발 우리 좀 사 신고 가자 돈 아끼고 뭐 신고 했던 거 해가지고 비싼 신발을 사 신었거든요. 엄마하고 저하고. 그 강을 이렇게 건너는데 돌에 헛디뎌 가지고 엄마가 그 신발이 벗겨진 거예요. 제 앞에서 이렇게 가다가. 근데 엄마가 그 신발을 줍겠다고 물이 입까지 있는데 엄마가 그 신발을 줍겠다고 이렇게 눕는 거예요. 그 물속으로. 그래갖고 제가 너무 황당스러워갖고 엄마 지금 그 신발이 중요하냐고. 우리가 여기를 빨리 넘어야 저 사람들한테 들키거나 중국도 그 변방대라고 있잖아요. 거기 사람들한테 걸리면 목숨이 날아가는데 그 신발을 지금 줍겠다고 거기 물속으로 손을 놓고 앉으니까. 아주 엄마는 그 비싼 신발을 산게 하루 이틀밖에 안 되는데 그 신발 한 짝을 잃고설 건너가는 게 그게 그렇게 아까웠던가 봐요. 일단은 그렇게 해서 넘어가고 엄마 신발 한짝 없는 채로. 그래서 넘어가자마자 저쪽도 넘바티더라고요. 거기 납작 엎드린 거예요, 멍땅. 거기서부터 무섭더라고요. 실감이 오는 거죠.
머리가 하얘졌습니다. 비로소 숨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강 건널 때는 생각지도 못했던 주위가 보이고 작은 움직임에 나는 소리가 그렇게 크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가슴이 진짜 심장이 툭 터져나오는 줄 알았어요. 꼼짝하지 말고 그 논밭에 딱 엎드려 있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딱 엎드려 있는데 아 이제 우리가 국경을 넘었구나. 이제는 이제 저쪽 땅에 이제 두번 다시 갈수 없겠구나. 그리고 강을 건널 때까지는 생각을 못했는데 딱 건너자마자 말 한마디 하지 말고 그냥 엎드려 있어라. 엎드려 있는데 막그 중국 쪽으로는 차가 엄청 많이 왔다 갔다 하잖아요. 막 차가 왔다 갔다 하고 불빛이 막 번쩍번쩍하고 하니까 그때부터 이 심장이 아주 튀어나올 것 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 여기서 잡히면 우리는 그냥 가는구나. 그 숨소리 죽이고 가만히 있었는데 저쪽에서 그 대기했던 브로커가 차를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를 타고 어느 뭐 연길 시내로 가는 건지 동문 시내로 가는 건지 한 시간 동안을 갔어요.
온성에서 청진으로, 온성에서 라진으로 화물차를 전세내 타고 다니면서 장사를 해봤지만 무슨 일이 생길지 전혀 예상할 수 없었던 그때는 불안하기가 짝이 없었습니다.
가서 그 집에 들어가가지고 일단 너네가 입고 온 옷을 다 벗어라. 옷도 저희는 못 입지는 않았거든요. 잘 입었어요. 다 벗어줬더니 그 옷보다도 못한 옷을 주는 거야. 거지 같은 옷을. 그래서 거지 같은 옷을 입고 또 거기서 이동을 한 거죠. 이동을 해서 또 어느 브로커의 집인가 또 가가지고 잤던 것 같아요. 저희 그 좋은 신발 다 벗어던지고 슬리퍼 같은 거 줬어요. 네. 그다음부터 그 브로커들이 이렇게 옮겨주는 데를 찾아 그렇게 다녔는데 그때가 26이었어요.
그나마 서울에서 걸려오는 사촌 오빠의 전화에 걱정은 덜수 있었고, 오빠의 안내대로 한국으로 연결된다는 남쪽 나라 가는 길로 또 다른 브로커를 따라 나섰습니다.
못 모르고 한번 갔는데 그때까지도 겁이 없었어요. 아 이제 이게 너무 왔네. 그리고 뭐 오빠가 자꾸 수시로 이렇게 전화하면서 겁먹지 말아라 괜찮다. 너네가 오는 그 브로커 그쪽 루트는 안전한 루트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아마 중국에서 머문 게한 일주일 북한을 떠나서 일주일도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태국 땅에 떨어졌거든요. 태국으로 오는 루트였어요, 저희는.
운성을 떠난 지 열흘도 채안돼 태국에 도착했습니다. 막 봄이 시작되려는 때 길을 나섰는데 태국의 뜨거운 햇볕이 정실 씨의 긴장을 많이 풀어줬습니다.
오빠 소개로 오다 보니까 태국에 들어와서도 교회 쪽으로 들어가서 예, 좋은 데 들어갔었어요. 근데 이게 또 일이 안 되려나 그 태국에서 제가 시장인가 나갔다가 그 교회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돈을 조금씩 줬었어요. 조금 생활할 수 있는 돈을 줬는데 시장에 뭐 사고 싶어서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저쪽에서도 발발거리고 다니던 그게 성격이 있어갖고 차분하게 그 도망쳐 다니는 신세, 차분하게 살았으면 괜찮았을 거를 숙소에서 나와갖고 거기 뭐 사러 간다고 엄마도 없이 저 혼자서 덜렁덜렁 나갔다가 태국 경찰한테 잡힌 거예요.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함경북도 온성의 고향인 염정실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